3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 자,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고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19절부터 예, 비유의 해석도 같이 보십시다. 2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비유의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교라는 개념에서 나오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매일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3장의 시작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무리들은 해변가에 두시고 본인은 배를 좀 띄워서 이제 더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복수의 비유들을 나열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 정확히 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씨 뿌린 사람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세 가지 비유, 이렇게 연속적으로 13장 전체를 쭉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 뿌리는 이 이미지, 이 이미지는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쉽고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모두가 경험했을 법한 이미지예요. 갈릴리의 특별히 이 소작농들은 주인이 있든 없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땅에 씨를 뿌려요. 포대를 목에 걸고 한 손으로 씨를 한 줌씩 집어들고 밭을 가면서 쭉 뿌리고 나아가죠. 예, 그런 이미지 우리가 금방 연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뿌리는 과정에서 일부가 길에 떨어집니다. 오늘날처럼 오늘날 시골에 가더라도 여러분 한국에 보면 저 어렸을 때 한참 그 논들이 논밭이 꼬불꼬불꼬불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구분은 다 되어 있죠. 네 땅, 내 땅이. 근데 그것을 한참 정부에서 농지 정리라고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다 정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더 그랬겠죠. 길과 밭, 논이 별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대로를 제외하고는 일반 소로들은 논을 향해 가고 그냥 밭을 가로지르고 이런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자연스럽게 길가에 떨어집니다. 의도적으로 길가에 뿌리고 싶어서 뿌린 것이 아니라 일부가 바람에 날려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이 떨어진 씨는 흙이 없어서 길가에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농부도 알아요. 그런데 뿌리는 도중에 가서 길가에 가서 그 씨를 줍지는 않아요. 왜? 어차피 지금 난 빨리 내 일을 마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서 줍다가는 진짜 뿌려야 되는 그 일을 다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 위에 버젓이 있는 그 씨는 새들의 먹이가 되죠. 뭐 예를 들면 밭을 갈아엎을 때 새들이 막 몰려와서 지렁이를 잡아먹듯이 오늘날 같으면 이제 잔디를 깎다 보면 새들이 막 와서 또 거기에서 뭐 주워먹고 이러듯이 씨를 뿌릴 때면 어김없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낚아채고 또 이런 길에 떨어진 씨들을 주워먹으면서 배를 부리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밭이라고 해서 모든 밭이 길을 제외하고 다 좋은 땅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처럼 뭐 트랙터가 있어서 고르게 잘 갈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기 때 오면 흙들이 쓸려나가요. 그래서 돌들이 있는 곳이 많죠. 거기에는 흙이 아주 얕아요. 최소한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릴 정도의 필요한 흙은 대략 한 5cm 이상, 한 3인치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돌이 있는 곳에는 흙이 그 정도는 없습니다. 다 쓸려 내려가는 곳이죠. 그리고 이 지형상 석회암이라고 하는 이 층들이 바로 1인치, 2인치 아래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예사로워요, 밭에. 자, 그런 곳에 씨가 떨어져요. 그 씨가 그곳에 떨어져서 잠시 이 바위가 그 틈이 흙이 또 수분이 거기에 미쳐 마르지 않는 수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이 흙이 얕은 흙에서 수분을 공급받아 씨가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씨가 싹을 태웠는데 해가 돋으면서 금방 수분이 날아가고 뿌리를 못 내려서 말라 죽습니다. 그게 이제 돌 위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가시나무는 아주 뿌리가 깊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 흡수합니다. 아주 좋은 곳에 잘 자라는 가시나무죠. 그러나 농부가 그것을 좋은 곳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죠. 열심히 뽑아요. 그러나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뽑아도 가시나무는 늘 그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도 그 가시나무가 이렇게 피어오른 그 주변의 씨가 떨어집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거기는 이제 흙도 있어요. 수분도 있어요. 거기서 씨가 떨어져 씨를 뿌리를 내립니다. 싹을 틔워요.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전혀 아무 이상 없어요. 수분도 조금 필요하고 흙도 뿌리를 잘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점점 크면서 더 많은 수분과 이제 햇볕을 필요로 할 때 그때 가시나무가 그 모든 기운들을 가로챕니다. 수분도 뺏어가고 햇볕도 막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기운을 막았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죽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씨들은 농부가 의도했던 곳에 잘 떨어진 곳이에요. 그 땅은 풍부한 흙을 가지고 있고 돌이나 가시나무가 없습니다. 수분과 햇빛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뿌리는 과정에서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한 씨들은 새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농부의 성실함이 그 씨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족스럽게 농부는 자기의 임무를 다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거기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이 확실한 결실로 100배, 60배, 30배라고 하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대개 풍년이다, 올해 농사 잘 됐다 라고 하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는 훨씬 엄청난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소개가 나온 구약 성경도 우리가 알듯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풍성한 소출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종류의 땅에 떨어진 이 씨, 그래서 그것이 아깝고 손해나는 것 같고 이 상실감을 느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왜요? 지금 농부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으로 풍성한 이 30배 최소, 그리고 많게는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큰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죠. 확실하게 아시는 비유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비유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데 이 비유가 본문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잠시 후에 물론 이 비유의 문자적인 이 의미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도 자기 익숙한 삶의 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듣는 청중들은 다 이해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삼척동자도 아는 이런 내용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비유 자체를 저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까? 다 이해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비유 자체는 그 문자적인 내용은 다 이해하지만 천국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수동태를 쓰죠. 허락이 되었다.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주어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짓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특정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지금까지는 감춰져 왔는데 이제 특정 대상들에게 계시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계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천국에 관한 거예요. 이 비유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죠. 천국을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열망하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가 볼 수 있게 자기들 눈앞에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 민족적, 국가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 앞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분이 일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 가져왔고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만 기다리지 이미 와버린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는 그것을 누가복음 17장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과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두 그룹으로 구분되어 마태복음에서는 쭉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13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덧붙이셔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들어도 이해 못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구약 성경 말씀을 중간에 인용하죠.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라면서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분명히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전해지는데 그걸 듣지 않고 거절함으로 이스라엘이 완악해지죠.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으로. 자, 그것처럼 15절에도 보니까 이 백성들이 똑같은 이 청중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이 그걸 듣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둔감해지고 보고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 자, 이사야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의 시대 이스라엘은 결과가 심판이었죠. 예수님이 동일하게 오셔서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완악하고 둔감해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임하는 거죠.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림원으로 뭐 이해를 도우시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자의 심판의 선언인 거예요. 그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고 깨닫지 못한 자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그들이 대조가 돼요.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에서 중요한 대조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에요. 너희와 그들, 복과 심판, 믿음과 거절, 좋은 밭과 안 좋은 밭, 그리고 결실과 실패. 철저하게 대비죠. 대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택한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이제 계시로 비유를 설명, 해석을 해주면서 이 천국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하면서 이들에게 그 계시를 비유를 해석하시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뭐예요? 너희들이고 복받은 자이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좋은 밭이고 결실을 맺을 자들이에요. 그 반대는 다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렇게 비유를 해석을 제공하시는 것, 이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허락된 자들, 계시에 허락된 자들, 복받은 자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을 볼 자들, 그렇게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19절부터 이제 비유의 해석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19절 보면은 아무나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길가밭을 이야기하죠. 여기 아무나는 달리 말하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누구나 모두를 의미해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완강하게 이 둔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데 그들이 곧 길가에 뿌려진 자들이다. 악한 자, 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다. 예수를 거절했고 완강하게 그래서 둔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들이 곧 길가에 뿌려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길가에 뿌려진 씨들과는 달리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즉시라는 말이 나오죠. 즉각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최초의 반응은 좋았어요.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즉각적으로 기쁘게 따릅니다. 그의 기적과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대하며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요청하는 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진리를 믿는 믿음과 진정한 헌신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흥미와 기적과 자신의 유익으로 따라요. 그래서 반응은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겪어야만 하는 운명적인 고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고난을 만나게 되면 예수 따르기를 멈춥니다. 자기의 유익이 채워주지 아니하면 돌아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반드시 핍박이 예고되어 있다. 계속해서 5장, 10장, 12장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의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두들겨 맞고 왕과 관료들에게 끌려가고 더 나아가 때로는 죽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고난들, 이 고난 앞에서 이들은 포기합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돌밭에 뿌려진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자, 이제는 핍박이 아닌 이 듣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상살이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없고 또 그를 따르는데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가 신앙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새 밭의 상징적인 의미는 결국 이들은 선택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에 허락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진정한 제자도 옥토에 뿌려진 자들, 천국 백성은 예수께서 가져오신 천국이 무엇인 줄 알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결코 그 어떤 것에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요. 지속적인 기쁨과 감격과 말씀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의 삶은 약속되어 있어요. 풍성한 결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요. 지속적인 그들의 따름과 헌신이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의 풍성함을 평생 경험하고 살아요. 자, 이게 이제 옥토밭에 뿌려진 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죠. 야, 나는 무슨 밭이지? 나는 무슨 밭이지? 나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산다고 하지만 세 번째 밭처럼 늘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또 그런 고민하고 사는데 또 예수 믿다가 좀 핍박과 고난이 오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밭인가? 나는 어떤 자질의 밭인가? 이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전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밭이지?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씨를 품어서, 말씀의 씨를 품어서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주장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디 보자, 옥토밭이 누군가 보자 해서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의 강조점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옥토밭을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결과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말씀의 생명력으로 살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선택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그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 그들이 누군가.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했을 때 그 질문은 내가 옥토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이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나는 그의 부르심 받은 자인가? 보세요. 제자들이 초반에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옥토밭이어서 선택된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천국의 계시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교심이 있어서 또 누구보다도 남다른 선행을 해서 심성이 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자는 그러니까 보면은 옥토밭이 시간이 지나다가 이게 가시밭이 된다든지 시간이 지나다가 돌짝밭이 된다든지 길가가 된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한번 옥토로 선택받은 자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듯이 한번 구원으로 선택된 자는 은혜를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생명력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말씀을 들어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들으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완강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거절하고 강팍해지고 둔해지고 이런 것들은 아 저들은 선택받지 않았구나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예수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뿌려지지만 어떤 자들은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거절하기도 하죠.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본다고 나왔는데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요. 사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만 어느새 세상에 다른 말이 그 말을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고 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말들로 가득 채워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성도라 이름하여 교회를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과연 그들 중에 정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정말 필요로 따른 자들이 있었고 반대해서 바리새인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열심히 해보려고 따르다가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는 다 물러가고 구분이 쫙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많은 성도들 중에 누가 가시밭일까 또 누가 길가밭일까 돌짝밭일까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들 중에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닫는 자일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복이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다. 기적을 일으키신다. 믿고 따라요. 그리고 잠시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종교심으로 좋은 글귀를 늘 암송하면서 그를 따라 보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이 진짜 요청하는 헌신의 자리까지 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것을 포기하기도 하죠. 말씀의 요구대로 살다가는 피곤하니까 점점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할 믿음까지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늘 좋고 이익이 있고 또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따르다 보면 손해나고 늘 이렇게 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아서 포기하게 되죠. 가시는 어떻습니까? 말씀 많이 듣고 살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물질의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에서 주는 기쁨보다도 세상에서 오는 근심이 커서 어느새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죠. 말씀의 생명력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누구 스스로가 나는 옥토밭입니다 라고 옥토밭처럼 원래 나는 옥토밭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옥토로 여겨주시고 거기에 말씀을 심겨주신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나의 자질이 어떤가를 묻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묻는 거예요. 바로 그는 생명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 두 번째는 자 옥토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약속한다. 확실하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넘치는 생명력으로 풍성한 결실이 보장되어 있다. 자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단순히 말씀을 알고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생명력과 풍성한 그 이끄는 힘으로 전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옥토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옥토에 뿌려진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땅을 생명력이 풍성한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옥토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성경에는 소개가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길가, 돌짝, 가시밭과 반대라는 거예요. 앞서 소개된 길가밭과 달리 말씀을 듣고 그 의미와 깊은 뜻을 깨달아 말씀이 요청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돌짝밭과 달리 잠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늘 설교 좋았어 은혜 받았어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고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살며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넉넉한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자질과 또 성품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자들이 바로 옥토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 가시밭과 달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결코 묶여 있거나 그것에 매여 있거나 종이 되어 살지 않고 오직 말씀의 생명력으로 힘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을 공급받아 사는 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 산상수훈 6장 24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5, 34절 말씀. 그런 자들이 바로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씨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씨가 주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명확한 사실이 있어요. 명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전인적으로 이해해요. 아, 내가 구원 받았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하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을 보세요. 부르니까 어때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으로 되게 하리라? 부르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두고 떠나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니까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남에서 시작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방식이 모양은 달라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토밭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가. 보네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독교의 제자도는 전인적인 제자도, 온 전심을 다하는 제자도, 어느 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삶이 예,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어느 정도만 감당해줘가 아니고 너의 삶을 다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 선언의 부르심이에요. 예,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말씀이고요. 농부에게 있어서 길가, 돌짝, 가시떨기 이것은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옥토에 뿌려진 씨, 그것이 가져올 풍성함이기 때문에 이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이 이 결실을 보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고 선택되고 허락된 자는 옥토로서 말씀의 생명력을 끝까지 붙들고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로 합니다. 마음이 경박하고 완고한 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아, 나는 깨닫지 못하는데 나는 선택된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내 삶이 내 생명이 자원으로 쓰임받지 못하는구나.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나 이 비유를 깨닫는 자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생명력이 줄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풍성함 때문에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래서 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풍성함과 이 생명력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반드시 풍성함으로 완성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밭으로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옥토밭인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졌으니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을 보세요.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이들이 그러면은 아무 실수 없이 풍성한 열매로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도 쳐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치 그 다음 비유에 나오는 곡식이 잘 자라는데 가라지도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이들이 인생 가운데서 실패도 있고 때로는 배신도 있고 그러나 씨 뿌린 비유에서 확실한 전제가 뭐라고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풍성함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은 이들이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자기를 남겨두고 다 도망친 이 배신자들,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 전혀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이 장차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품어낼 귀한 옥토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성품과 자질 때문에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옥토가 되기로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시죠. 그리고 이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전인적인 헌신과 생명을 던지는 순교와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은 이 같은 풍성한 씨 그리고 이 풍성한 결실이 맺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제 우리 몫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뿌려진 우리를 옥토로 사용하시고자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좀 그 배신도 할 수도 있고 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늘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든지 실망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옥토로 선택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의 생명력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불만족이 없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생명이 되었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값없이 베푸신 사랑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오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을 그 말씀의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거룩한 땅 옥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인격을 드리게 하시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